이번 주는 저희들이 교독에는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2절 하나님의 자녀라는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온라인 말씀들을 위한 분들을 위하여 세 가지 질문을 보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1절에서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함이라는 것은 무슨 뜻인가? 두 번째 3절에서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해 하느리라. 무슨 뜻인가? 마지막 6절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했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인가? 1절에 보니까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여기서 어떠한 사랑이라고 했는데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즉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 그게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주고받고 하는 사랑이 아니라 이성 간에 성이 다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에로스도 아니요 또 너는 형제고 알고 있는 사랑이기 때문에 빌레도 아니요 그리고 너는 내 자녀 내 자식이기 때문에 핏줄을 나는 자이기 때문에 하는 스톡의 사랑도 아니고 그리스 말로 헬라어로 아가페라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하느님의 자녀라 했는데 어떻게 해서 하느님의 자녀냐?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보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자들에게는 하느님과 자는 되는 권세를 주셨사니 여기서 보면 믿는 자들에게 하느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그 한국에서 온 그 한국 그 갈보리 체포 그 스크루 미니스트를 사역하는 분 대화를 했는데 어떤 분이 평생을 그동안에 큐티를 했는데 그분은 같이 이제 성경에 대해서 얘기하다니까 그 구원에 대한 성경에 말하는 거 그조차도 모르더라 하면서 상당히 그 당황하는 그런 모습을 했고 이게 성경에 보면은 그 이름을 믿는 자가 바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 말씀을 했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느님께로부터 난 자다. 사람의 뜻이 아니고 하느님으로부터 났다. 이것을 주님께서는 거듭난 자,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물은 말씀으로 깨끗이 씻는 것, 즉 회개를 나타나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부터 난 자. 그러므로 하느님께 난 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씨를 가진 자죠. 로마서 8장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그래서 하나님 자녀라는 것은 우리가 양자다 즉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바로 그 아들인데 그 성령님에서 그 라인인데 우리는 예수의 믿음으로 써 있는 양자다 영어로 얘기하면 adopted children이라는 얘기죠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니라 아빠라고 부른다고 얘기했어.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 자녀고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이러겠는데 이것이 질문 question 1으로 했죠. 왜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우리가 성경에서 문맥에서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과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이 세상과 거기 다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는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을 뜻하고 여기에 세상이라는 것은 주를 믿지 않냐는 자.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그 달리시듯 하신 말씀인데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나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누어 제비보고 자기들이 하는 것 자기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고 로마 병정에 의해서 박히고 또 본디오 빌라도의 명령에서 로마 병정에 따랐고 이제 이와 자기들 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요한복음 14장 9절 이거는 빌립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빌립보고 얘기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가 함께 있으되 너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느냐.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봤다 했죠.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한다. 우리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 자녀, 그 양자 영을 받은 자들을 알지 못하면 이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아버지를 보지 못하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그 양자인 우리들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고린전서 2장 14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사도 바울은 보다 더 정확하게, 바울은 원래 그 율법자입니다. 그 산헤드린 법정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탤런트를 바울 서신에 상당히 그 논리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어.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우리를 이해하는 데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느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여. 그것들인가 성령의 일들이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런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육에 속한 사람, 즉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자, 영을 받지 않는 자는 그 성령의 일들을 알지도 못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2절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느님의 자녀라, 지금 현재는 자녀라, 장래라는 것은 미래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니 그가 나타나심 우리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타나시면, 주님이 이제 나타나시면 지상 공중재림을 먼저 하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이 공중재림할 때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난 그 순간에 바로 주님과 똑같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보면 에저로 되어 있는데 그처럼 지금은 그걸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가 나타나시면 아주 좋은 것, 지금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께서 믿음으로 하나님 자녀로 인침을 받았지만 그를 만나는 그 순간에는 그와 똑같이 찌그러기도 하나도 없고 온전한 그 모습으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세요.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앞으로 오는 세대까지도 그 믿는 자들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주님 만날 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2장 9절에도 말씀했는데 기록된 바 하느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 현재는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 같이다. 생각하지도 못하고 눈으로 보지 귀로 못 참 그것보다 그 이상으로 엄청난 그런 은혜에 지극히 풍성한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될 거라는 얘기입니다. 로마 14장 17절은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나라에서는 성령이 안에서 의와 평화와 희락, 기쁨이 그 넘친다는 거죠. 그와 같은 줄, 그와 똑같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시편 17편 15절에 다윗이 신데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려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한, 주의 형상이라 번역했는데 이것이 보면 His likeness,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만족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일단 육적으로 죽게 되면 죽음이라는 것은 영과 영혼이 육과 분리되는 겁니다. 우리가 영혼이 분리되면 이 영혼은 바로 주님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는 주님과 같은 그 모습으로 되게 되고 맨몬이라는 그 하늘나라, 거기는 하늘로 지어지는 그 맨션에 그 들어가게 됩니다. 맨션. 그 맨션에 우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우리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 공중 재림하게 되면 우리 육은 하늘로 지어진 육으로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눈 깜짝할 사이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상상 이상으로 은혜가 충만한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구원으로 받은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화라고 합니다. Sanctification.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맏아들이고 우리는 그 양자 양녀로서 거기에 맏아들 뒤에 거기에 이제 소속되어 있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주님을 만날 때 볼 것이요 지금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온전한 모습으로 그때가 됩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다 주님 부활할 때 그 모습같이 우리를 그렇게 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8절은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의 영광이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으니라.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영화라고 하죠. Glorification이 되는 순간을 얘기합니다. 이제 3절에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같이 자기를 깨끗하죠. 여기에서 이 소망을 가진 자가 뭐냐는 게 두 번째 질문인데 주를 만날 때 지금 이 땅에 살았지만 주를 만날 때 주님과 같이 온전한 모습을 된다는 그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공중재림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가면은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어요. Purified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재림한 거 언제든지 재림이 가능합니다. 지금 한 시간 뒤에 또는 내일이나 anytime 그와 같은 소망 주님 같이 된다는 그 소망을 가질 때 우리가 깨끗하게 된다. 그 깨끗하게 되는 것은 이제 성경에 그 몇 가지를 볼 수 있는데 야고보서 4장 8절을 보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은 너희가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기서 보면은 깨끗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한 거 죄에서 떠나는 것이요 그 다음에 마음을 오직 하느님을 향한 마음 로야 주님과 충성스러운 주님만 향하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1장 22절은 네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를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자. 그래서 하느님 말씀인 진리에 순종하는 것과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깨끗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끗게 한다는 것은 죄에서 멀어져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하나님의 순종하고 그리고 그 아가페 사랑이 넘치는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이란 깨끗게 한다는 정의를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입니다. 이 법이라는 것을 하나님 율법을 주었는데 이 율법 자체는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 그 우리가 살아가는 기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하시고 어려우시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 법도 선하시고 어려우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뭔가 하면 이 법은 우리가 지킬 때 어렵게 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법을 하나님 기준을 주므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육의 그런 걸로 해서 못 미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고 그를 통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된다, 구원을 받도록 한다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라는 것은 하느님 우리가 요구하시는 것인데 그것을 그 법이라는 하느님 주어진 하나의 스탠다드, 관역입니다. 마크인데 그 관역이 벗어나는 것이 바로 죄요, 그것이 바로 불법입니다. 따라서 죄를 짓는 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를 짓는 마다 하나님 주신 그 관행을 벗어난 자 불법이고 바로 죄가 불법이다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느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했죠.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했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흠이라는 것은 후천적으로 양이 자라고 난 뒤에 찍혔든지 이렇게 생기는 그 상처, 그걸 흠이라 했고 점이라는 건 타고날 때부터 나오는 그런 상처, 흠물들이에요. 이러한 것이 없는 어린 양, 바로 온전한 죄가 전혀 없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바로 보배로운 피로 죄를 완전히 없애버렸다. 그렇게 나타났다. 그래서 너희가 아나니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가 없다. 6절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거하는 자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입니다. 범죄하지 않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자에서는 범죄를 할 수가 없죠. 범죄하는 자마다는 뜻은 바로 죄 안에서 사는 자, 죄인인지도 모르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는 즉 불신자죠. 요한일서 1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이거는 사도 요한이 얘기했는데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우리랑 믿는 자를 얘기합니다.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우리가 살아갈 때 범죄를 하게 되면은 그리스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고 회개하게 돼요. 자백하게 돼요. 그래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십자가 보혈로 모든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 죄까지도 사해 준다 했습니다. 여기서 범죄하는 자라는 것은 죄 안에 사는 자, 상습적으로 죄를 지는 자는 양심의 가책이 없기 때문에 그냥 모르는 거죠. 그를 보지도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했다. 그를 체험하지도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자녀들아 이거는 예수를 믿는 자들 거듭난 자들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신 것 같이 어렵고 너가 하느님에서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하느님이 의롭기 때문에 너도 의의 삶으로 사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얘기죠. 이 말은 거기 살아갈 때 우리가 죄를 안 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죄를 질 때마다 그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되고 회개하기에 대해서 계속 성화하게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하십니다. 마귀가 죄를 짓도록 멸망시키는데 주님이 마귀의 일, 즉 우리를 죄를 통하여 멸망시키는 것을 멸하셨어요.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겼기 때문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그런 멸망시키는 그 일들을 완전히 멸해버렸어요. 멸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 안에는 상식적으로 죄를 짓고 죄 안에 살지 않지만 우리가 죄를 질 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면은 그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를 미혹하려고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 마귀의 괴계에 대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성령의 검이 되겠습니다. 9절에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즉 물과 성령으로 난 자 물은 회개고 성령으로 난 자면 죄를 짓지 않으니 이는 하나님이시 즉 성령 하나님이시가 그의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느님께로 났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니까 죄 안에서 살지 않는다. 상습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다. 케미컬이 물과 포도주처럼 완전히 다른 그런 것 같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하나님 씨, 즉 성령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있죠. 성령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시고 10절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난다. 결국 나타나는데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니 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래서 사랑의 그 세계에서는 바로 하나님 의를 행하게 되고 미움의 세계에서는 죄가 나타난다.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 보면은 예수님께서 주는 큰 계명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즉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 아가페 사랑이 첫째고 두 번째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너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웃이라는 것은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기독교인이니 비기독교인이니 관계없이 그 아가페 사랑 그들한테 오버플로 이렇게 주어지라는 얘기죠. 이 두 계명이 올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어떤 관계를 얘기했어요. 첫째는 하느님과 관계, 수직진 관계, 그 다음 수평진 관계. 그래서 우리가 이웃과의 그 문제, 내 위에 모든 사람과 뭐 가정이나 가족이나 모든 문제나 성경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하느님과의 관계가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 관계부터 뿌리를 들어가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 있어요. 뭐 가족 상대나 뭐 상대 그건데 불행하게도 많은 분들이 어떤 기독교라는 이름은 있지만 그 관계 회복하는 거기 찾는 게 아니라 그 이웃에 있는 여러 가지 그 옆에 있는 변주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많은 혼돈과 거기에서 해결된 케이스는 조사를 했더니 5% 미만이랍니다. 그러나 이 본질적인 하느님과 관계 사랑을 가지고 해결된 것은 95% 이상이 해결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5%는 자기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적기 때문에 안 된 거지. 그 말씀에 대한 그 믿음이 있으면. 그래서 주님께서 제일 첫째 되는 계명은 하느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분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고 이 말씀 사랑이 되면 이웃과의 관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너무나 쉬워가지고 사람들이 이것을 안 하고 자꾸 옆에 다른 걸 알아보니까 다른 말 중에는 어떤 것은 말씀이고 어떤 게 말씀이 아닌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닌 것들로 인해서 혼동과 많은 그 불평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게 되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나리라.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면 그 사랑을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이웃에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요한 1서입니다. 3장 22절 23절 같은 장인데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합니다. 그의 계명을 지킨다. 왜냐하면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 그의 계명을 자연적으로 지키게 되는 그렇게 하게 하는 일은 성령이 하는 거죠. 내가 구약의 말처럼 육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육으로 하면 할 수가 없어요. 육 자체는 죄를 지었고 하나님 영광이 못 이르기 때문에 거듭나는 그 성령님께서 하기 때문에 성령님 나를 도구로 사용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은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가 사랑이 되면 아가페 그 사랑이 바로 이웃 간에 서로 사랑이 되면 내 제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그리스도를 믿는 자인 줄 알게 된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사랑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했거든요. 온 율법과 이 율법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는 바로 사랑의 그 세계에 있고 죄는 미움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11절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바로 이 서로 사랑하라. 그것이 우리가 아가페 사랑 고린전서 13장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 예가 될 수 있겠어요. 갈라디아서 또 5장도 될 수 있지만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의와 악은 항상 상반됩니다. 그래서 의인이 가게 되면은 악인은 그 의인의 그 삶을 통해서 본인의 죄에 대한 죄책감을 가지게 돼요. 인간은 왜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양심을 주셨기 때문에 비단 그 양심 때문에 죄책감을 가지기 때문에 그 죄책감을 가지게 된 자체가 싫어요. 그러므로 의인을 미워할 수밖에 없어요. 의와 악은 마치 물과 기름이에요. 그러한 이유로 가인은 자기 아우의 형제 아벨을 죽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인은 그 악이기 때문에 의인인 그 가인이 드린 그 제사에 대한 그 질투 그와 같은 그것이 자연적으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렇게 돼서 그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볼게요. 1절에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느냐.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하면 무슨 뜻인가. 세상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지 않았으므로 알지도 못하고 그럼 하나님 아버지를 따라서 알지 못하고 그러므로 이들은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이 하는 일들을 그 알 수가 없다. 그 다음 두 번 질문 3절에 주를 향한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게 하느라. 무슨 뜻인가? 이것은 문맥 속에서 2절에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타나게 되면 그와 같이 되겠다는 것, 똑같이 되는 것, 그와 같은 그 장래에 대한 그 소망이죠. 이 소망을 향하여 가지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바로 주님의 그 깨끗하신 것 같이 바로 우리도 그렇게 깨끗하게 된다는 거죠. 그 깨끗함에 대해서는 얘기했죠. 죄를 떠나고 그 하나님과 가까이 되고 또 하나님의 우리 한 가지의 그 사랑, 가장 사랑하는 그와 같은 두 가지의 마음이 아니고 두 주인을 섬기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랑 안에 있는 그 상태를 얘기했고 마지막 질문은 6절입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않으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무슨 뜻인가? 그 안에 거하는 자, 바로 하느님 안에 사는 자는 범죄를 할 수 없고 범죄하는 자마다 그래서 범죄에 사는 자는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 하느님을 예수님 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보지도 못했으므로 예수님도 알지도 못하고 따라서 하느님을 알지도 못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